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계획에는 전혀 없던 일이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마가로 인한 바라바와의 심한 언쟁은 더 이상 그와 함께 하지 못했음을 의미했습니다. 바울에게 바나바는 동역자 이전에 은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돌아섰을 때 그 누구도 그 사실을 믿어주지 않았지만 유일하게 바나바만 믿어주었고 고향 다소에서 13년 동안 실패자처럼 칩거하고 있을 때에 안디옥 교회에서 동역하자며 불러주었던 사람도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마가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지로 떠나게 되자 바울은 하는 수 없이 실라와 함께 그 반대편으로 향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 동행하게 되고 가는 곳마다 교회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위로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바울 일행이 에베소, 라오디게아, 골로새가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두니아로 향하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 일행이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내려갔을 때 밤에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환상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한 바울은 빌립보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는 로마 황제가 전쟁에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하사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 역시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로마 제국에 사는 사람들과 같은 법과 제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로마 제국의 축소판이었고 그것은 빌립보 사람들에게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은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와 귀신에 들려 점을 치던 소녀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이 중심이 되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삶을 보면 자신의 계획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나바와 심한 언쟁을 벌였던 일, 실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난 일, 반쪽 유대인이었던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고 동역자로 삼은 일, 소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이 맡겼던 일, 또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던 계획이 무산되었던 일,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본 일, 기도하는 곳에서 만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그의 말을 들어준 일, 귀신에 들려 점을 치던 소녀가 교회의 일원이 된 일, 옥에 갇혀 있었는데 지진이 나서 옥문이 다 열리고 모든 죄수들을 감싸고 있던 것들이 다 풀어진 일, 자기를 하려던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푼 일 등은 모두 바울의 생각에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비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 보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성경이 되게 하셨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이 확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전혀 얘기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거나 확실하게 보였던 계획이 무산되거나 생각하지 않은 길을 걷게 된다면 그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그러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서 우리를 보시며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가정경제가 갑자기 어려워지거나 은퇴할 때까지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 같았던 직장에서 갑자기 퇴직하게 되었을 때, 자식이나 본인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틀림없이 진학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원치 않는 대학을 가게 되거나 재수를 하게 될 때, 취직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여전히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을 때, 또한 화목하게 보였던 가족관계가 갑자기 어그러져 어느 매듭부터 풀어야 할지 모를 때 등등입니다. 그리고 젊은 부부에게 원치 않았던 임신이 되었을 때 부부는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런 아이들은 대부분 원치 않았던 아이로 낙인 찍힙니다. 그 부부는 다른 사람들에게 스스럼 없이 실수로 낳은 아이라고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부부가 그 아이 때문에 자신이 이루고 싶었던 일을 이루지 못했노라고 그 아이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원망의 말을 쏟아 부으며 양육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들은 아이는 평생 눌림을 경험하며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나 부부가 계획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다면 그 아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이 무산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겸손하게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지 아니하며 아담 안에나 로마 제국의 가치관 안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별된 존재 성도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인사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사말을 넘어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설립 목적 중에 하나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잘 보존하는 것입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는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2억 말리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찾아왔던 선교사들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한국 개신교의 출발점입니다. 반면에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에는 일제강점기나 6.25 동란 등의 때에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지키다가 죽임을 당한 신앙의 선배들이 헌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우리 신앙의 종착점입니다. 은혜와 평강에서 은혜가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평강은 우리 신앙의 종착점과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아니었다면 빌립보서는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고, 아니 사도 바울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었을 것이고,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시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1, 2절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빌립보서의 서막이자 핵심이며 우리 신앙의 출발과 끝을 잊게 하는 꼭지점과 같습니다. 은혜는 한마디로 규정하기가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 단어와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최초로 번역한 것을 70인역 성경이라고 합니다. 주전 285년에서 247년까지 이집트의 왕이었던 프톨레미 2세는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소장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요청에 의해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 엘르아살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서 각 여섯 명씩 모두 72명을 뽑아서 두루마리 성경과 함께 이집트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72일 동안 자신이 맡은 부분을 번역해서 모았다고 해서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에게 전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당시의 헬라어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새로 만든 말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당시에 사랑을 뜻하는 다른 단어들은 있었습니다. 형제 사랑을 뜻하는 필로스도 있었고 또 이성 간의 사랑을 뜻하는 에로스도 있었습니다. 필로스는 신약 성경에 나오지만 에로스는 신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에로스란 단어가 왜 신약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을까요? 그 단어가 아주 저급하고 본능적이고 쾌락적이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정확하게 그 반대의 이유 때문에 신약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에로스가 성적인 개념, 그것도 정상적이지 않은 퇴폐적인 개념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세욕적인이라는 의미로 에로틱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고대의 에로스는 아주 교양 있고 품위 있는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고 문화를 발달하게 해주며 이 세상을 지탱하게 해준다고 믿었습니다. 에로스의 의미는 대상이 갖고 있는 가치와 아름다움에 끌려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에로스라고 했습니다. 그 공부하는 것이 갖고 있는 그 가치 때문에 마음이 이끌리는 것이기에 에로스였습니다. 직업을 갖는 것도 그 일터가 갖고 있는 가치로 인해서 내 마음을 끄는 것이기에 에로스였습니다. 이성에 대한 에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가지고 있는 매력, 아름다움, 훌륭함에 내 마음이 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성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국가에 대한 사랑도 에로스였습니다. 국가는 내 생명을 보호해주고 내 가족과 후손까지 보호해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내 생명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쓸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을 쓰는 순간에 우리 인간에게 무언가의 조건, 매력,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아무런 가치도 가능성도 의미도 없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자고 해서 지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와 동의어입니다. 은혜에는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값 없이 받는다입니다. 값을 치르고 받는 것은 거래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값을 치러야 한다면 누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온 세상을 밝고 따뜻하게 비추어 생명체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태양빛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매 순간 우리로 호흡하게 해주는 공기를 가격으로 매기면 얼마가 됩니까? 또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이 지구를 얼마를 주면 살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데 생명값은 얼마를 지불하면 됩니까? 우리가 값 없이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부 그냥 주신 것입니다. 은혜의 두 번째 의미는 좋은 것을 받는다입니다. 아무리 값 없이 받는다고 해도 그것이 가치가 없거나 해로운 것이라면 받지 아니함만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좋은 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상의 것은 하나님 자신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전에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 그것을 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의 소중함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거저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은혜의 세 번째 의미는 호의로 받다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특별히 총애하셔서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아모스 3장 2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만 알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만큼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 나에게 여자는 당신밖에 없어요. 내가 아는 여자는 당신이 전부예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자기 집에는 어머니도 없고 누나나 여동생도 없고 자기가 다닌 학교는 중고등학교는 물론이요 초등학교도 남학생들만 다녔고 지금 자기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여자는 한 명도 없고 남자만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신이 나에게 그만큼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여자가 김태희나 송혜교처럼 예쁜 것이 아닙니다. 또 엄친 딸이어서 머리도 총명하고 성격도 좋고 재능도 뛰어난 사람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신에게는 이 세상 그 어느 곳에도 당신만한 사람이 당신 같은 존재가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에게 그럴 만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숫자도 작았고 목이 곧은 백성이었고 패역한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더 나아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더 선하고 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서 영원한 소망 없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평강은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전쟁은 없지만 이 사회가 평강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나라든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든 유럽에 있는 나라든 세상 그 어느 곳에 있는 나라든지 표면적으로 전쟁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나라 역시 평강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평강의 본래적인 의미는 본래의 온전함과 연합함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전에는 나뉘어져 있었고 서로 단절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며 하나가 되어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인간은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담이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그 담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평강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내재하는 평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평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대통령께서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대통령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것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있는 사람만 사람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함, 하나님과의 평강이 깨어지고 나면 사람과의 평강도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누리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라고만 말하지 않고 그 앞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긴 수식어를 붙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고 할지라도 그 역시 유한하고 한계를 가진 인간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전하는 은혜와 평강은 전부 기원이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은 사도 바울이지만 그것을 말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과라고만 해도 되는데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빠와 같은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대부분 왕으로 나타나기, 왕의 개념이기 때문에 다 다스리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역시 그 표면은 다스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라고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빠이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의 의식주를 내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바르게 자라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습니다. 혹시 중간에 어긋난 길로 간다면 때로는 말로, 때로는 회초리로 훈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바르게 성숙하도록 인도하시며 엉뚱한 길로 갈 때에는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우리를 훈계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임한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도 옵니다. 주라는 말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대신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주 큐리오스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구원자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이분만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됨이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요. 전에 한 여성이 기독교 잡지에 아버지에 대해서 기고한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의 기억으로 공직자였던 아버지는 매우 엄하신 분이셨습니다. 육성회비 학용품 값을 타려면 늘 어머니께서 중간 역할을 해주셨을 만큼 우리 형제들은 아버지를 어려워했습니다. 1980년 5월의 일이었습니다. 나는 광주로 와서 대학생인 오빠와 여고 1년생인 동생과 자취하며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광주 민주화 항쟁이 일어났습니다. 광주 시내가 긴장된 분위기 속으로 빠져들면서 모든 교통은 제 기능을 잃었고 시외 전화마저 끊어져 부모님이 계신 고향에 내려갈 수도 없었고 전화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고향 쪽에서는 광주 사태에 대한 온갖 유언 비어가 난무해 광주 시내에 있는 대학생은 집 수색을 당해 모조리 잡혀가 죽었다는 말이 떠돌았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밤잠을 설치신 아버지께서 날이 밝자 고무신이 헤어지고도 남을 그런 거리를 걸어서 광주까지 오셨습니다. 오직 자식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를 찾으러 오시다가 우리가 새들어 사는 주인집으로 전화를 거신 아버지께서는 신호만 가고 아무도 안 받자 무사하지 못하구나라는 불안한 생각 때문에 그곳에서부터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전화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살던 집까지는 세 개의 동을 거쳐야 하는 거리인데 아버지께서는 허약한 발걸음을 재촉해 다시 그 먼 거리를 걸어오신 것입니다. 초인종 소리에 나는 빨래를 하다 말고 대문을 향해 뛰어가면서 누구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나다. 뜻밖의 목소리였습니다. 놀라서 대문을 열자 동생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너희들 살아있었구나. 문이 열리자마자 우리들의 손을 꼭 잡으시던 아버지, 그리고는 목이 메신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아버지의 눈물을 처음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넘쳐 흐르는 눈물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손을 꼭 잡은 따뜻한 손에서 딱딱한 껍질을 깬 아버지의 진한 사랑이 느껴져 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먼지로 뒤범벅이 되어 색깔조차 흐려진 하얀 고무신에 낡은 헌옷 차림이라 우리를 놀라게 했는데 그날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광주 시내로 들어오는 진입로마다 계엄군이 지키고 있어서 시내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판단에 과감히 양복을 벗어버리고 가난한 시골 농부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흐트러짐이 없던 체면을 한순간에 내던졌던 아버지. 5월이 가까워질 때마다 그때 아버지의 모습이 많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자식을 찾아 그 먼 길을 찾아오신 발자국 수만큼이나 먼지로 뒤범벅되어 빛을 잃고 있었던 아버지의 하얀 고무신, 말이 없으나 항상 따뜻한 분이었으며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으나 위급할 때에 목숨을 걸어주시는 보호자였으며 자식을 위해 필요한 때는 평생의 공직자로 굳은 모든 허물을 한순간에 벗어버릴 줄 아는 고무신 같은 어른, 아 나의 아버지. 유한한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를 사랑하며 위급한 상황에 자녀를 보호하고 자녀의 평강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겁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형편없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며 자기 아들을 십자가로 보내어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께 있기를 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총애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내리사랑이 오늘 우리가 있도록 만들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있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출발이 어떠하였는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과 다르게 진행될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아버지가 위기에 처한 자식을 위해 체면을 버리고 찾아가는 것도 큰 감동이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평생의 감격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서먹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일을 범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틀어 놓고도 그것이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가면을 쓰고 사는 일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평생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꼭지점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